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제가 오래전부터 잘 아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좀 외모가 좀 독특하십니다. 좀 뭐랄까 복장도 좀 특별하시고요. 눈이 좀 부리부리하시고 수염을 이렇게 막 기르셨어요. 그리고 도포자락을 바람에 막 휘날리면서 목소리도 좀 걸걸하시고 거침없이 설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적나라하게 비판하시고 과감하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가 좀 어려움을 당하시게 되면 한동안 좀 피신해 계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숨어 계실 때 좀 밖에 나다니시는 것이 좀 불편하고 그러실 때 어떤 사람들이 집안에 먹을 것을 자꾸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하루 이틀 또 일주일 한 달 그렇게 먹을 것을 넣어주셨어요. 또 그러다가 계속 있지는 못하시고 또 다른 도시로 또 몸을 옮기셔야 됐고, 거기서는 어떤 아주머니와 아들이 사는 그런 곳에 좀 머물 수 있게 되셨는데 그곳에서는 아주 아주머니 집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뭐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는데 또 정성껏 선교사님을 잘 서포트해 주셨습니다. 그 계시는 기간 중에 막 먹을 게 막 떨어지는 그런 위기를 겪기도 하고, 그 아들이 독감에 걸려서 막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집이 경제적으로 그래도 풍성하게 되고 또 아들은 전보다 더 건강해 되었다, 또 이런 간증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3년여를 야인 생활을 하시다가 다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셔서 국왕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통렬히 비판하시고 또 신문에 글도 내시고 그러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제 정부 기관에서 체포령이 떨어져서 더 멀리 이렇게 피하셨다가, 피하고 피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그냥 순교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느 야트막한 그 나무 밑으로 막 기어 들어가셔서 거기 누워가지고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셔서 이렇게 떡을 불에 막 구워가지고 물하고 같이 이렇게 막 챙겨주는 거예요. 지친 몸을 막 마사지를 해줬더니 영육이 막 살아나가지고 40일을 달려가서 호렙이라는 산에 도착했어요. 그 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마음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자기보다 더 나은 제자를 세우고 결국에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엘리야 선교사님입니다. 뭐 김엘리야, 박엘리야 아니고 그냥 엘리야 선교사님입니다. 엘리야는 성경 역사에서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물을 내렸던 그런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 좌우 곁에 모세와 함께 서셨던 유이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의 모델이 되었던 그런 인물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의 삶과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조연의 역할을 해준 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정말 유명한 영화가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 뭐 주연 배우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탄탄한 시나리오가 있고 아주 멋진 영화 음악이 있고 촬영 기법이 있고 특수효과가 있고 그보다 정말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명품 조연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이야기에서는 바로 까마귀, 과부 아주머니, 천사 그런 분들이 엘리야를 돕고 세우고 빛나게 해줬던 그런 명품 조연들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아줌마밖에 없지만 영화로 만든다면 각각의 배역에 맞는 역할들로 이제 조연들을 배정하겠죠. 그 자리에 우리를 대입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숨어 섬기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위기의 순간에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서 먹여주고 챙겨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홀연히 사라지는 그런 천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보석처럼 박혀 있어서 수천 년 기독교 역사가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버티어 온 것이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만큼 세워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런 고마운 까마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어떤 순간에 여러분은 그 어떤 누구에게 그런 고마운 우리 과부 아주머니 같은 역할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크리스천 공동체에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사랑을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신서에서는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 탁상공론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위험에 빠진, 위기에 빠진 누군가를 실제로 돕고 살리고 세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고난과 핍박의 시대를 뚫고 뚫어내었던 그런 초대교회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그런 사랑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속에 사도 요한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위기에 빠진 형제 자매를 구원해주는 그런 행동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위기에 빠진 형제 자매를 실제로 구원해주는 그런 행동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째로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19절 말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 말씀대로 우리는 진리 속에 거하는데 잠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소에 계속해서 이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행동이란 것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행동은 자신 속에 녹아있는 이 세계관 속에서 이 세계관을 우려낼 때 거기서 국물처럼 나오는 게 행동입니다.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이 진리의 강변에서 그냥 발 담그고 물장 구치는 그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의 강물에 아주 몸을 푹 담궈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어서 내 상태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진리에게 우리를 계속하여 의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진리에 깊이 자신을 담그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위기에 빠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그런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마음으로 느껴지게 하시고 기꺼운 헌신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의 계명을 계속하여 지켜나가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교회는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건강해지고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그런 삶의 위기를 돕는 그런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실제로 돕고 실제로 그 위기에서 탈출시키는 데 쓰임받는다면 그건 정말 정말 기쁜 일입니다.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와 비슷한 사역이 있습니다. 돌봄 사역이라 이름하는 그런 사역인데요, 사실 누가 하시는지 잘 몰라요. 1년에 한 번 연초에 모이고 그리고는 각자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 다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메신저가 띠링 하고 울려요. 그러면 가장 적합한 사람이, 가장 어벨러블한 사람이 거기다가 지원을 하고 911 소방대처럼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위기에 빠져있는 그 형제 자매에게 그런 무명의 천사 까마귀처럼 그렇게 퍼득퍼득 날아가가지고 먹을 것을 이렇게 문 앞에 두고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밥만 하고 도시락만 배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마음을 쓰고 거기에다가 기도를 얹고 또 거기에서 생명을 나누는 그런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고귀한 계명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런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돌봄 사역의 멤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자신의 삶 가운데 이런 돌봄 사역을 너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하고 있는 분들도 많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돌보는 것을 사역으로서가 아니라 삶으로서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어요. 아주 엄청난 내공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자연스럽게 그 위기에 빠진 성도들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레이더에 잡히면 갑자기 사라져요. 옷을 팍 벗고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스파이더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에 빠진 사람을 확 구해주고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티나지 않게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숨어있는 영웅들이 있어서 공동체가 유지되었고 힘든 가운데서도 살맛 나는 세상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도전을 극복해야 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진실한 성도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런 세속적이며 그런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시각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어떤 형제 자매들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들을 돕다가 우리의 사회적인 그런 명성이나, 명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인 인기나 신분이나 명성이나 그런 것에 좀 해가 되는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교회 가끔씩 다니는 세련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주 교회에 푹 빠진 사람이네, 이런 시각 말이죠. 그 사람 꽤 똑똑한 지성인인 줄 알았는데 아주 꼴통 예수쟁인가 봐, 이런 시각 말이죠. 그런 평가를 감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 그것이 정말 영광입니다. 확실히 믿는 것이 멋진 것이지 대충 믿는 게 세련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확실히 믿는 게 멋있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대충 믿는 게 그냥 푹 빠지지 않는 게 세련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푹 빠지는 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푹 빠져야 돼요, 예수님께. 주일에 교회를 빠지지 않는 그 정도에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 푹 좀 빠지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부와 명성과 권력을 누렸던 솔로몬이 하나님 없으니까 다 헛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한번 믿어봅시다, 여러분. 뭐 그만큼 해보지도 못하고 그만큼 가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일단 한번 맛이라도 보자고 그러면서 그리로 막 이렇게 달려가도록 부추기는 것, 예? 그것은 그런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가봐야 합니까? 꼭 먹어봐야 합니까, 여러분?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 예? 솔로몬을 믿자고요. 솔로몬이 자기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잠언에서 아주 멋진 말을 했는데 실제로 본인은 못했어요. 그래서 후회와 회한이 가득 찬 글을 전도서에 썼는데 그 인생의 오답노트를, 우리는 그 오답노트를 보고서 정말 정답을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려고 도전하면 정말 격려와 축복이 있으면서 동시에 무시당하고 비판받는 일도 동시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에 귀를 기울일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동네에 있는 이웃도 잘 못 돌보면서 무슨 도미니칸에 있는 아이들을 돌본다 그러니 뭐 이런 말이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생명이 중요하지. 그런데 왜 굳이 미혼모 사역이냐고, 정말 밑도 끝도 없고 애매한 열매 없는 그런 일 아니야? 이런 말이 들릴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에 우물을 판다고? 아니 그거 진짜 우물 파는 거 맞아? 중간에 누구 다 빼먹는 거 아니야? 이런 이상한 말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이상한 말들 사이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그 성령의 감동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무슨 말을 들을까? 무슨 말에 내가 의지할까? 무슨 말에 나의 신뢰를 드릴까?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감동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까마귀 같은, 그런 천사 같은 그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세속적인 물결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독립운동을 섬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는 일도 그 일을 돕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아갔던 진실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나라와 백성들과 후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애국 독립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러웠지만 매우 당당했고 매우 담대하였습니다. 때로 체포되면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지만 당당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진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생은 참 짧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영원한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짧은 인생, 이 땅 가운데 한 번뿐인 그 짧은 인생, 그 인생의 의미는 영생을 위한 값진 투자여야지 그 일생 자체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일생의 삶의 모든 자원들을 아주 멋지게 투자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대면대면 하다가 진짜 주님 만나게 될 때 굉장히 어색하고 주님께서 막 모르겠다 그러시고 막 이런 상황은 막 꿈에서라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꿈에서 그런 꿈 한번 꾸시면 깜짝 놀라서 깰 거예요. 네, 여러분 좀 꿈에서라도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대면대면 하지 마시고 여러분 대면대면 어떻게 쓰는 줄 아십니까? 대면은 대면하는 거고요. 대면대면은 굉장히 어색해하는 것을 대면대면하다라고 합니다. 어의로 쓰는 거예요. 대면대면. 주님과 이렇게 대면대면하고 있으면 정말 주님이 이렇게 막 어색해하시면 어떡할까요? 막 어색해하고 어우 막 이렇게 막 어색해하고 정말 꿈에서라도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와 왔냐고 이렇게 막 반가워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 땅에서 어떤 명성과 이 땅에서 인기로 그것이 비례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언성 히어로들, 그냥 숨어있는 소리 없는 이름 없는 영웅들, 그들이 천국에 왔을 때 주님께서 정말 버선발로 뛰어나오실 겁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증거하다가 고난과 핍박이 오면 그냥 하늘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윙크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그런 내공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눠야 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말로만 때우면 안 돼요. 진실한 행함으로 사랑을 증거해야 됩니다. 자신의 재물이 투입돼야 돼요. 내 자원이 나가야 돼요. 내 어카운트에서 돈이 나가야 돼요. 물론 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확하게 영수증으로 처리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진실한 행함이 필요합니다. 공금이라고 해서 함부로 사용해도 안 되고 공금이라고 해서 절대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뭐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재정이 사용되어야 됩니다. 공금의 사용이 그러할진데 자신의 개인의 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재정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내 어카운트에서 재정이 나가고 내 주머니에서 재정이 실제로 나눠질 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돕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공부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웃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살아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얻어서 잘 나누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여러분 혼자 그거 다 먹고 살 수 없거든요. 저는 지금도 제 중학교 2학년 때 사회 선생님의 그 내공을 정말 정말 굉장히 그리워하고 닮고 싶습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은 아니셨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서 돈이 제일 많은 분이 이제 이병철, 정주영 뭐 이런 분이었는데 성을 빼고 돈자를 넣어서 주로 우리가 불렀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 선생님은 그 돈병철, 뭐 돈주영 이런 분들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돈이 엄청 많겠지. 돈이 엄청 많지만 그 돈을 짊어지고 다니겠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은행에 있잖아요. 그냥 주식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들고 다니겠냐는 거지. 아니면 그걸 수표로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니겠냐는 거예요. 그냥 은행에 있겠지. 그게 또 투자되겠지. 그게 우리나라 경제를 돌리겠지. 그건 니나 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돈병철 하루에 밥 세 끼 먹겠지. 다섯 끼 먹으면 몸이 망가져서 일찍 죽는 건데 지도 세 끼 먹고 나도 세 끼 먹는데 전혀 부럽지 않다는 거죠. 나 이렇게 선생 25년 열심히 하면 연금 나오고 우리 애들 잘 크고 난 아무것도 부럽지 않다. 그때는 지가 돈이 없어 봐서 그렇겠지 뭐 이런 생각하다가 나이가 조금 들어보니까요 진짜 조금씩 안 부러워지려고 그래요. 그 돈 많아가지고 뭐 적당히 많은 거는 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냐고. 어떻게 주로 신문에 나오고 TV에 나오는 왕자의 난 주로 그런 거 하잖아요. 예? 돈 많은데 아들까지 많으면 주로 신문에 나는 거예요. 왕자의 난 뭡니까 그게.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또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또 더 깊은 실력을 연마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거 혼자 다 못 먹어요. 혼자 다 누릴 만큼 인생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잘 나누어야 돼요. 그것이 정말 값진 인생, 복된 인생입니다. 어떤 크리스찬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작은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고 주일마다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나오는 아주 성실한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데 자칭 타칭 전형적인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과 내 직원들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벼락같이 내 삶의 중심에 성령이 훅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냥 어제 나와 오늘의 나는 똑같은 것 같은데 성령이 확 들어오시니까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경이 막 다 믿겨지는 거예요. 오씨, 나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그냥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거죠.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가슴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 10여 년 사업을 해오셨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엄청난 세금 환급을 준 거예요. 갑자기 10년 만에 가슴이 막 뜨거워졌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이걸 사회에 확 환원해버릴까? 이거 어디 선교지에 확 다 보내버릴까?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그날 밤에 성령이 찾아오셨어요. 마음을 이렇게 싹 어루만지시는데 아니 그러면 내 이름은 신문에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그래 사장 네 잘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 우리 직원들을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갑자기 직원들을 소집해가지고 그 세금 환급받은 것을 체크로 끊어가지고 보너스로 다 나눠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은혜를 받았어요. 직원들이 은혜를 받고 울고 회개하고 막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뭐 부흥회가 벌어진 거예요. 막 그날 회사 떠나려던 사람 그냥 막 울면서 다시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막 서로 잘못했다 그러고 서로 끌어안고 막 이상해졌어요. 정말 좋게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회사인지 이게 교회인지 이게 집인지 막 지금 우리가 일을 하는 건지 부흥회를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살아가는데 가정과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나누려고 하면 구원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역전의 은혜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손해보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를 위해서 요긴하게 소중하게 실제적으로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청지기들에게 더 크게 갚아주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또 세상의 도전을 극복하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그런 진실한 메신저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또 하겠다고 결단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행동으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희생 없이는 사랑이 워킹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것을 내놓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랑이란 단어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나만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망하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헌신을 해야 그 결혼이 성립되게 됩니다. 2년 전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세기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엄청난 히트를 치면서 초특급 한류스타의 반열에 올랐던 그 남녀 두 주인공이 드라마 같은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최소한 이 동아시아권은 아주 들썩들썩했습니다. 엄청났어요. 그런데 어제 대리인을 통해서 이혼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막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연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기라고 하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인데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둘 다 살이 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결혼 반지를 왜 안 끼시죠? 쑥 빠지는 거예요. 손가락에 살이 빠져가지고. 그 정도로 아주 아주 힘들었어요. 저는 이게 빠지지, 전 들어가지가 않아서 지금 들어가지가 않아서 못 끼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보. 네. 신앙생활도 연기가 아니에요. 연기로 잠깐 때울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생활도, 성경은 우리에게 결혼생활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도 연기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마치 결혼생활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만 예뻐해 주시고 나만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복만 주시고 나에게 평강과 만족과 행복만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이 결혼은 깨지게 되어 있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실망할 일이 많고 원망할 일이 많을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는 또 주님을 위해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런 삶이 어우러질 때 이 신앙생활이 함께 엮어져 가면서 영광스러운 그런 걸음이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꽃길입니까? 광야길이죠.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 꽃길이에요? 광야길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길이 멋진 길이거든요. 이 길 끝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거든요. 이 길 끝에 예배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함께 부르며 걸어가는 그런 시인들의 공동체, 그런 순례자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승리와 영광, 그것을 기대하는 그런 거죠. 예, 그냥 꽃가마 타고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꽃가마 타고 거기다가 다 가려놓고 안에 가만히 있으면 행복하시겠어요? 난 심심해 죽어버릴 것 같아요. 저 죽어버릴 거예요. 예. 차라리 진짜 고개 들어 산도 보고 돌짝밭에 한번 이렇게 엎어져 보기도 하고 다시 일으켜주기도 하고 그렇게 어깨동무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걸어가는 게 행복하지 않겠어요? 할 이야기도 있고 나중에 천국 왔는데 뭐하다 왔노 그랬더니 사방이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뭐 그러시겠어요? 할 이야기가 없어. 꽃가마는 탔는데 꽃은 안 보이고 밖에만 꽃이 막 달려있고 안에 가만히 있고 덜컹덜컹덜컹 재미 하나도 없어. 난 그런 신앙생활 싫고요. 그렇게 해서 가는 천국 싫어요. 광야길 가면서 시편의 노래들을 부르면서 우리 선조들의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또 우리 삶에 넣어보고 우리를 그 이야기에 넣어보면서 그 성경과 우리 삶의 그런 인터 그죠? 액션 그런 것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메타 내러티브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넣어보고 그러면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희생 없이는 이 사랑이 워킹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 신앙생활을 결혼생활에 한번 빗대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주는 그런 과감한 헌신을 할 때 이 신앙생활이 살맛 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이 정말 빛나고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신부의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고난을 받아요. 이 교회가 고생을 죽도록 하는 거예요. 이 신부인 교회 공동체는 하얀 면사포를 뒤집어 쓰고 그냥 다소곳이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 신부는 말이죠, 팔뚝을 걷어붙이고 흙탕물에 기꺼이 들어가서 그것을 막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현장에 투입되는 거죠. 그게 교회 신부 공동체의 그런 모습입니다. 오해도 받고요, 욕도 먹고요, 막 엎어지기도 하고요, 참 눈뜨고 못 볼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그 순결함이란 방 안에 고이 앉아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부딪히고 깎이면서 다듬어지는, 그렇게 보석처럼 다듬어지는 그런 영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을 돌려받기 위해 사랑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철저히 계산하시고 언제 갚나, 얼마로 갚나 보자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저거 충분히 갚을 만한데 안 갚고 있지, 그러고 체크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기꺼운 헌신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갚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다른 영혼을 향하여 기꺼운 헌신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페이백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영혼들에게 pay it forward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진정한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참 복잡해졌습니다. 다양성이 주도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획일적이지 않고 아주 차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은 옷만 해도 차이가 있고요, 쓰는 핸드폰도 차이가 있고요, 길에 이렇게 뿌려져 있는 자동차들도 차이가 있습니다. 주위에 옆으로 보이는 집들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똑같이 하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차등이 있는 사회를 살아가는데, 이 다양성의 사회를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나눌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흘러가고 행복이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공부를 권유할 때 배워서 정말 잘 준비되어서 과감하게 나누자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땀 흘려 번 돈으로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과감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사람이 모이고 교회의 재정이 모이고 자원들이 모일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과감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엘리야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는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과감하게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사랑의 메신저들이 있어야 그 엘리야가 세워지는 겁니다. 올여름 귀댁의 자녀들의 학습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올여름 휴가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또 어떤 뭐 신앙의 성장의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그런 계획을, 물론 가정의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 가족도 챙기면서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그들은 무사한가? 그들은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 이런 것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집의 애들은 어떤가? 혹시 내가 좀 나눌 것은 없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때 과감하게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놀라고 로마 황제가 놀라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영성이었습니다. 이번 여름은 누군가에게 까마귀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천사 까마귀? 까마귀 천사? 하여튼 뭐 이상합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엘리야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또 그들이 계속하여 과감한 헌신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돕고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나라도 사랑해야 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먼저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그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 이웃과 공동체와 시대를 적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는 거예요. 빚을 대갚기보다 다른 형제 자매에게 그렇게 빚을 갚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사랑의 빚을 지는 거룩한 사랑의 릴레이가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직 교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이 숭고한 작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가 과감하게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서 천국을 닮은 공동체로, 천국을 훈련하는 공동체로, 천국을 꿈꾸고 준비하는 그런 공동체로 멋지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추적하셨고 우리를 정복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 사랑을 행함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